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성경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를 1장에서 39장까지로 하나, 40장에서 66장까지를 두 개, 두 번째로 이렇게 크게 양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 이 39장, 즉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그 이 히스기야의 이 거만함이 꿈틀대면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 설교는 사실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설교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길어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 부분을 마친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해피 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마치 해피 엔딩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금방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 주셨어요. 우리 기억나죠? 15년의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바로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이 연장을 받고 났을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강대국, 온 세계 당시에 그쪽을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예요. 아직도 아수르가 제국의 모습으로 있었고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 근교에서 조그마한 민족이 꿈틀꿈틀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아 좋아라 나를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네 그러면서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앞에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야단을 쳤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 설교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와 있죠. 그런데 이 8절, 아니 5절 말씀에도 어떤 단어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은 이사야가 이런 의도로 하는 거죠. 이거 내 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엄숙하게 강조하고 있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예언인가 하면 네가 자랑했던 거 있지? 보물 있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야. 너희가 쌓아두었던 그 보물들, 쌓아두었던 무기가 다 뺏기게 될 거야.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바벨론이 강대국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 39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36장과 37장, 36장과 37장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때예요. 근데 39장은 36장과 37장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후기입니다. 후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산헤립이 들어오지 않았고 산헤립은 지금 유다 땅을 다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거고 강대국이 있었고 저쪽 구탱이에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것들이 아수르에게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옮겨진대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빨리 오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머나 세상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랑질하고 있던 거 다 빼앗아가는 거잖아 라고 아주 단초적으로 단세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참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제? 광야를 지나갈 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하게 되면 내가 다 흐트러 버릴 거야 라고 미리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보물 그리고 무기 이것들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히스기야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북왕국이 멸망했고 유다 땅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레위기에서는 포로가 돼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단순하게 포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거는 누구의 나라예요? 다윗의 DNA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범죄했던 이 다윗의 혈통을 왕권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이르면 그렇게 하겠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됐는가 하면 6절 말씀에 보라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이르리니 The days are coming 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A day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days라고 그러지 않고 정관사를 붙였어요. The days are coming.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잠시 후에 미래에 되어지는 일을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언을 받았지만 히스기야 왕 때 유다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때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들이 짧게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날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뺏기는데요. 일부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옮겨지게 된다라고 했던 말, 바벨론으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긴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removed 하겠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꾸 영어 공부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려고 영어를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옮겨지는데 히스기야 왕이 유언을 하기를 왕이여 내 자손들아 잘 들어라. 니네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술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니네들이 갖다 줘라. 자발적으로 voluntarily 갖다 줘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안 뺏기려고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꼭 잡고 있는데 빼앗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passive예요. 수동태예요. 옮겨지는 것은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그랬죠.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어느 주인이 아이고 새 거 좀 사고 싶은데 빨리 고장 나라 빨리 고장 나라 그러면서 일부러 거기 가서 프리온 가스를 이렇게 그냥 빨리 새 나오라고 거기다가 송곳으로 들이 못을 박고 송곳으로 두들기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방관이 왔었어요. 니네 집 에어컨 터졌다고. 막 두들겨서 놀랐어요. 저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옮겨진 게 된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그 목적지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정하셨어요. 때를 정하시고 목적지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옮기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요.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요. 우리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안 나고 살고 싶어요. 타이어에 못이 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돼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요. 죽는 것은 내가 정해놓고 죽습니까? 요즘 뭐 안락사 뭐 그래갖고 자기들이 날짜 정해갖고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 나중에 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와서 살아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많은 사람 내가 뭐 여기 와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는 것 하나 있지요. 내 뜻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너의 자손이 환관이 되리라. 누구의 환관이에요? 그것도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아예 지목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때가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딸이 없을 때예요. 산헤립이 공격했을 때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예, 그 말씀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자손이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아들이 태어나긴 하겠네요. 므낫세가 태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돈의 팔촌의 뭐 사촌까지 따져서 그런 혈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이 같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혈육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NIV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부분은 NIV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후손의 몇 명, 너의 몸으로부터 나온 너의 혈육이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예 아주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NIV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28장 32절에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내 자녀를 내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아들을 왕의 신하로, 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것조차도 지금 수동태로 되고 있는 것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6장부터의 구조를 놓고 보면 39장의 일이 먼저 일어난 거라고 그랬죠. 36장 앞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뒤에다가 놨을까? 그 이유가 40장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40장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커다란 주제가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위로라고 하는 말은 어두운 데가 있을 때 위로가 오죠. 잘된 일이 있을 때 위로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만나고 잘 되면 칭찬을 하고 박수 쳐주잖아요. 위로는 뭐예요?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바벨론의 공격이에요.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 위로를 이제 40장부터 해주기 때문에 39장에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픔의 예언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부터는 졸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졸아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 히스기야의 반응이에요. 아, 이 아저씨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게 좋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15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하나님이 체인지 마인 해져갖고 30년 더 연장시켜준대. 그리고 합해서 45년을 더 살 거야. 아, 이런 얘기하면 할렐루야죠.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가지고 쌓아놨던 거 모든 거 다 뺏기게 될 거야. 너의 자손이 다 환관이 될 거야. 나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받았는 줄 아십니까? 의로운 말씀으로 인정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2007년도에 시작했다면서요? 그러면 2027년이 딱 됐을 때 교회 건물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다 떠나고 목사님은 날벼락 맞아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런다고 해봅시다. 저주 같은 얘기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이씨 그러고서 뭐 하나 들겠죠. 손에 뭐 하나 잡히는 대로 그냥 들고 있다가 야단칠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제 설교라 차마 욕을 못 하겠어요. 저도 뭐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하는 말이 딱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뺏길 거야. 건물 허물어질 거하고 뭐가 달라요? 너희들의 자녀들이 다 환관이 될 거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이사야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이사야의 말이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신이 이른 바, 당신이 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여기서 조소이다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한두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맞는 분들에게 개별적인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약간의 강압 같은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를 들게요. 날마다 우리 한 장로님 저하고 신방을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장로님 신방을 가서 갔다면 갔지만 갔다면 장로님 앞으로 장로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다 읽고 나서 그러면 아이씨 목사님 뭐 맨날 나만 귀찮게 하는 거야?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 싫어도 아멘 할까요? 아 크게 하셔야죠. 그럴 때는 예.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멘 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우리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곁길로 나가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장면을 잠깐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즉 왕 앞에서 참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달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교회로 돌아올까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저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성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거는 다음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신실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목사님이 할 일 그러시면은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입술에 품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살아가야 해요. 또 반면에 우리 모두가 다 목사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면 읽혀지는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인정합니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을 해냅니다. 8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한참 병인 아팠을 때 그리고 병을 고쳐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안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만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을 맞는 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이들을 퍽 한 대 맞으면 하나님 잘못했다니까요. 이쪽으로 퍽 맞으면서 하나님 잘못했다니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큰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산헤립이 이제 유다 땅을 다시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저 멀리에서 저 땅끝에서 히스기야가 보기에 저 땅끝에서 흙먼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병거가 말 탄 사람들이 수많은 군대들의 발자국 때문에 흙먼지가 저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저 메소포타미아의 조그마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아멘 하기는 했지만 훗날은 모르는 거잖아요. 훗날은 암울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내 자손들은, 내 아들들이 온다면 그 아들들은, 그 손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똑같은 위로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참된 위로십니까? 소셜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이 위로이십니까? 이 나이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위로입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와 개혁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리문답 가운데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1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막 주세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신데 앤드류 카이벤호벤이 이 선생님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너무 예뻐요. 역시 그분답게 책 제목을 붙이셨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을 제가 두 번을 읽었어요. 영어인데 세상에 영어책 제가 두 번 읽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을 읽었어요. 그 선생님은 울면서 강의실에서 강의했어요. Jesus Christ. 이 요리문답은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보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일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내 자녀까지도, 나의 손주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녀들 되고 손주들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